앞에 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과연 깨닫고 있느냐? 그것을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영생에 대한 어떤 하나의 힌트, 영생에 대한 하나의 제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실 때 영생이 어떤 것인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계명을 이렇게 알지 않느냐. 계명을 알고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뭐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렇게 헛소리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체면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조건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도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부자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리이고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고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있었습니다. 왜이 부자 청년은 그럼 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부족함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영생에 대한 지식은 뭐 알고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들었겠지만, 정말로 그 영생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 영생이 이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할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삶을 살고 있어도 진짜 영생과 내가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영생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 청년의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그런 마음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실천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통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 잠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 다른 이렇게 공관복음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결코 정죄하거나 아니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 때 이를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영생을 주시는 길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기보다는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정말 일단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이 모든 그런 재산을 포기를 하지 못할 거고, 심히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랑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갖춰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잘 이렇게 믿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만 정말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확신이 없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했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있는 것을 다 팔고 이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재산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거를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버전들을 보면 그리고 와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버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구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이 부자 청년에게나 아니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말로 나의 세상의 기준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뭐 어떤 재산, 어떤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 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실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기준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가깝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 여러 가지 부분을 포기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그분을 단순히 어떤 선생님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 믿고 나만 정말로 의지하라라는 대답을 했을 때이 부자 청년은 그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포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부자 청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지식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 앞에 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우리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을 이 정도로 드렸으면 정말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보다는 진짜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결국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저렇게 이 비유를 해석을 해도 사실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게 구원받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고 어떤 구원이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논하게 된다면 이 말과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 구원이라는 것이 귀하고 부자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자에게는,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정말 이런 것이 힘든 일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을 듣는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어떤 마음을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런 모든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의 반응만 봐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기준과 자신에게 있는 부분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생각을 포기할 때만, 그리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그렇게 따를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 아니면 조금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 아니면 조금 더 재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묵상을 하고 포기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경 자체에 있는 그런 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향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 세상의 기준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부자는 어떻게 그 재산의 가치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율법을, 계명을 평생 쫓아왔던 사람이,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사고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의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부분을 과연 이해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개념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그 행위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대에 뭐 이렇게 가족이나 뭐 재산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그런 보답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대답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자들의 기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오해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그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미 그런 열매가 그들의 인생에 있고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기준에 이렇게 부합한 그런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런 깊은 깨달음과 복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큰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부자 청년하고 다른 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본인이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도 뭐 이렇게 아내도 포기하고 뭐 가족도 포기하고 뭐 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의 조건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건을 도달하는 부분으로만 과연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가 된 것은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복음화를 위해 지금 감사하게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살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살아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너무나 축복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살고 있는데 아주 이 부자 청년처럼 너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열매 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삶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삶 같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메시지이고 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그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저런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고아였고, 이전에는 사단이라는, 아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양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흑암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은 당연히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어떤 기준을 잡을까? 내가 어떻게 노력할까를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우리를 애초부터 구원하신 그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합당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정말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영생의 기준을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들리고 사실 우리의 많은 기준들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혹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많은 재산과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는지 많은 능력을 당하시고 많은 모독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지를 들을 때에 그게 안 들리는 우리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우리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제자들처럼 뭔가 부자 청년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것인가? 이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안 들리고 그리스도가 용납이 안 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다시 27절을 보면요. 이것은 이거 사람에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조금 더 알아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달아져 가면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지식에 쌓여가는 느낌이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자체가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것만이 정말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내가 다른 데로 좀 가지 않았나?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 다른 기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에서 따온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기준, 뭐 어떤 재산이라든지 계명을 지키는 부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표면적인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살아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을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이 요약이 돼 있을 거고,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아직도 들리지 않는 단계였습니다. 삶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영생을 주실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이고, 이 은혜가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은 부자 청년이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 그분이 나의 주이고 그분이 나를 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게 간단한 진리로 보이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로 계속 인정이 되는 것이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걸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전 세계에게 전달되었을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물론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때는
오시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물론 함께 하시는 주님도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때는 정말로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한가, 이 부분이 얼마나 사모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시작부터 모든 진행과 그 결말까지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주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계시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오늘 그런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모르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로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께 매번 알려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주님, 그 이전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 안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진리를, 이 진리를 정말로 매 순간 믿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이 진리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할 때나 그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주님, 정말로 이 진리가 계속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진리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그 기도밖에 할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